출애굽기 11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마지막 재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홉 번 재앙이 반복되는 동안도 바로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흑암의 재앙이 시작되었을 때 어쩌면 바로보다도 더 큰 두려움을 느꼈을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태양신의 화신과도 같이 여겼기 때문에 태양이 빛을 발하지 않는 사흘 동안 마치 태양이 사라진 것과 같은 그런 시간을 겪으면서 그가 지금까지 믿어왔고 애굽 백성들이 숭배해왔던 태양이라고 하는 것이 흑암에 가려질 때 그 태양조차도 만물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물과도 같은 것, 그냥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물질 중에 하나라는 것을 왜 깨닫지 못했겠습니까? 따라서 이 흑암 재앙이야말로 바로 자신이 권위의 원천으로 삼았던 것들, 그래야 애굽 세계 절체가 질서의 기초로 삼았던 이 태양신에 대한 모든 뭐야말로 미신들이죠. 그런 것들이 다 깨어지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남은 재앙은 이제 뭐겠습니까? 강으로부터 시작된 재앙, 땅에서 비롯되는 재앙들, 무슨 뭐 곤충이나 벌레들로 인해서 생기는 재앙들, 그리고 하늘로서부터 비롯된 징조들, 우박이라든지 마지막 흑암의 재앙의 이 모든 사이클들이 끝나고 이제는 남아있는 재앙이 무엇이겠어요? 이제 이 애굽 땅에 살아있는 생명들에 대한, 사람과 짐승들을 비롯한 이 모든 생명에 대한 심판의 그림을 오늘 보게 됩니다. 1절, 2절, 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첫째, 나가는 이제 출애굽이 한 가지 마지막 재앙, 한 가지 남아있는 사건으로 인해서 출애굽은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그렇게 내보내달라, 내보내라 고 해도 내보내지 않았는데 이제는 제 손으로 내쫓게 된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어떤 재앙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홉 가지 재앙이 반복되는 동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위에는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상황은 하나도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출애굽을 원했지만은 출애굽을 위한 어떤 징조나 약속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경험한 바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겪는 가장 견디기 힘든 그런 신앙의 여정이에요. 아, 믿음을 이제 갖게 되었는데, 믿음의 여정을 떠났는데, 하나님 잘 믿어보겠다고 시작된 일인데 왜 상황은 하나도 호전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바로는 왜 마음을 계속 강폭하게 가지고 완강하게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고, 그가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고 하나님의 뜻과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은 더욱더 어려워지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현실 아닙니까? 아니 잘 믿는데, 잘 믿겠다는데,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둘러싼 여건이나 상황 전체는 전혀 호전되지 않는 것, 이게 우리가 믿음의 실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은 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더 큰 믿음이에요. 그리고 인내심이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변함없이 기다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태도는 없어요.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가 다 예측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풀어내실지 우리가 속단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보는 입장이지 하나님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그렇게 이끌고 가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가장 중요한 태도는 순종이라고 배웠지만, 사실은 그 순종의 뿌리에도 들어가 보면 인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인내 없이 어떻게 순종합니까? 그래서 이제는 도저히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이제는 무슨 길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은 뜻밖의 생각지도 못했던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 볼 때는 그건 우연적 사건에 불과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연이지.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은 필연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도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으로 보일 뿐이죠. 따라서 우연이나 필연이나 하는 것은 인간이 보는 관점의 차이일 뿐이요, 우연과 필연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건을 바라보는 상반된 관점에 불과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우연이죠.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필연이라는 것입니다. 바로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필연적 사건이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어떤 고대 중근동 국가도 바로가, 파라오가 이 애굽의 노예들 있는 이스라엘 노예들을 풀어줬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우연한 결정과도 같은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 안 하시는 것 같은 이 인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가장 구체적인 산 증거가 어디서 일어나느냐? 인간의 마음의 영역에서 일어나요. 상황이 바뀌기 전에 인간이 먼저 바뀌는 것이고, 인간이 바뀌기 전에 인간의 마음이 바뀌는 것이고,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먼저 바뀌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계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잘 모르니까, 잘 안 보이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어떻게 마음이 바뀌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 상황, 아무 일도 없을 것만 같은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을 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믿어도 이렇게 안 변합니까? 뭐 모소라는 대나무는 7년 동안 싹도 안 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느 순간 싹이 나기 시작하면 무섭게 자라기 시작하는 대나무가 되듯, 또 무슨 뭐 매미가 허물을 벗기 전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있어야 하듯, 어쩌면 우리는 전혀 변화가 없는 것 같은 그 상황을 믿음으로 견디고 있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 여전히 변함없는 태도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일을 행하신다. 이게 우리 믿음의 뭐 모습이죠. 자, 그랬더니 지금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이제 나가라고 사정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고 바로는 지금 드디어 애굽 백성들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쫓는 거예요. 내쫓아버릴 수밖에 없던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어디 회사에서 쫓겨나더라도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뭐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쫓겨날 수도 있어요. 쫓겨나는 게 하나님의 일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상황으로 보면, 우리 생각으로 보면 상황이 더 악화했습니다.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제가 멀쩡히 있던 직장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도 일하고 계신다. 내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면, 내가 끝까지 믿기로 결정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걸 믿어야 되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오늘 놀라운 것은 쫓아내보낼 때 그냥 빈손으로 안 내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금 폐물을 요구해라. 이건 왜 그렇습니까? 노예로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이렇게 취급했고 노예처럼 부렸지만은 쫓겨나갈 때 자기들은 쫓아낸다고 하지만 바로 입장에서 쫓아내는 거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나가라. 요구할 걸 요구해라. 지금까지 노예로 산 것이 아니고 일해준 것이니까 삭스를 받아 나가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삭스를 요구하면 주겠습니까? 아니 지금 내쫓는 것도 화가 날 판인데 뭘 손에다가 들려보내요. 그런데 두 손 들려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건을 뭐라 그래요? 우리는 이걸 은혜의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대접을 받기 시작하는 것, 믿음의 사람들이 받을 수 없는 대접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그냥 한마디로 한 단어로 표현하지만은 그 은혜란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값없이 받는 것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한 것이 결과라는 겁니다. 아, 우리는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물론 은혜라는 표현 자체는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표현이지만 그러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길 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으셨다. 그분은 줄곧 일하셨다. 여러분, 애가 그냥 대학 졸업합니까? 부모가 줄곧 일해서 졸업하는 거예요. 지는 뭐 등록금 가지고 뭐 때로는 뭐 술도 퍼마시고 등록금 가지고 엉뚱한 짓도 하고 두 번 세 번 속여서 받아가기도 하고 지는 은혜로 살았지만 부모는 뼈 빠지게 일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지만 마지막 우리가 이런 대반전을 놓고 이렇게 은혜로운 사건이 어디 있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루도 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일을 놓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면 뭐 불만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어요. 잠잠히 바라보기만 하면, 묵묵히 기다리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믿음에 상응하시는 결과를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모세가 거기서 이게 위대한 지도자로 각인됩니까? 그런 사건이 어디 있어요? 원수인데, 천적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애굽 백성들의 손에 이 재앙이 계속되면서 위대한 한 지도자로 각인될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빈손으로 쫓겨나야 마땅한데 손에 뭘 잔뜩 들고 나가는 사건이 생긴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은금 폐물이나 이 모든 것들은 애굽 땅에서 가지고 나가지만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데 쓰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것들을 구별하여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데 쓰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세상 속에서 그냥 뒹굴다가도 이 몸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실 수 있다고 믿으시고 안심하고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깨끗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드리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제가 좀 깨끗해지면 교회 나가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 제가 좀 정신 차리고 세례받겠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다가 구별된 삶이 시작이 될 때 그때 우리는 점점 정결해질 뿐이고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성별해서 쓰실 뿐이지 뭐 우리가 대단히 거룩해져서 쓰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안심하고 교회 나오시고 안심하고 세례 받으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걸 약속하신 일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3장 21절 22절 앞에 보면은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 보면은 빈손으로 나가지 아니할 것이라 백성 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이 은혜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끼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받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연적인 은혜는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디를 갔더니 정말 아니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저를 대접해 주죠?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니 선교사가 그 땅에 갔는데 왜 거기서 돕는 사람들을 만나죠? 조력자를 만나고 뜻밖의 사람을 만나죠? 왜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에서 건너와 도우라는 말을 듣고 갔더니 빌립보에서 거기서 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냐는 말이에요. 그런 은혜 사건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일 뿐이지 하나님은 미리 예비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우리로서는 우연같이 느껴질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니 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지? 저는 정말 이 늦은 나이에 목회를 하면서 정말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돼요. 내가 무슨 까닭에 이런 대접을 받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런 대접을 제가 받을 수 있지? 예. 지금 뭐 나이 70 넘어가면 누가 올까 봐 겁납니다. 다들 전화 올까 봐 두려워요. 그런데 뭐 와서 상담을 하겠다고 하는 분 이런 분 보면 제가 오히려 사실 감사한 일이죠. 어떻게 은혜를 이렇게 받게 할 수 있냐는 것이.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반면 우리가 뜻하지 않은 어려움과 수치와 모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우리는 동일하게 은혜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을 인식하고 자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인데 그러면 수치를 받거나 모멸을 받거나 박해를 당할 때는 아닙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라는 게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은혜 받을 때는 뭐 그렇게 기분이 좋다가 조금 욕을 듣고 비난 들으면 그렇게 왜 그렇게 못 참는지 몰라요. 제일 욕을 못 참는, 비난을 못 참는 부류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아, 그건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할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수치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데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기드론 시냇가를 지나가면서 시므이가 돌을 던지고 흙을 던지고 야 이 더러운 녀석아 꺼져라 꺼져라. 아니 엊그제까지 그렇게 머리를 조아리던 시나가 그런 소리 하는데 그걸 가만 살려두겠냐고요. 그래서 그냥 경호대장에 가서 저는 목을 따오겠다고 그럴 때 내버려 둬라. 하나님이 그 입술에 그렇게 욕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욕을 하겠냐. 예? 그러니 오늘날 기독교가 무슨 욕을 어떤 욕을 듣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왜 교회가 욕을 먹게 하겠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왜 못 모이겠냐? 그걸 우리가 왜 못 받아들이냐는 것이죠. 어떤 종교보다도 왜 기독교라는 건 못 받아들이냐? 종교라서 그래요. 종교 나부랭이가 되면 못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온전케 하는 주로 받아들인다고 그건 왜 못 받아들이겠어요? 예, 그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오른뺨을 맞으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왼뺨을 돌려대라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러면 약오릅니다. 하지 마시고. 그런 마음으로 산단 말이에요. 예, 욕을 들어도 제가 감사합니다. 사실은 더 욕을 들어야 되는데 그것밖에 욕을 듣게 하지 않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속속들이 알면 수천 수만 가지 욕을 하겠지만 다행히 눈을 가려주셔가지고 꼭 한두 가지 보고 욕을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우리의 고백이라야 된단 말이에요. 4절, 5절, 6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위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자, 이제 처음난 초태생을 전부 치실 것이다. 이건 지금 일방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피할 길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건 확정된 재앙이에요. 그래서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나머지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할 때 반드시 심판은 이런 모습이 된단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은 뭐 집에 들어가 있으면 우박도 안 맞을 수 있고 뭐 이렇게 뭐 모세한테 부탁하면은 예 뭐 그 멈추기도 하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마지막 심판의 그림인데 이 심판이 시작되면 이제 다른 길이 달리 길이 없어요. 초태생이 죽기로 결정됐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몰려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 그 이혼하는 부부를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말이 없는 부인은 그냥 끝까지 참다가 마지막 입에 발설하면 끝이에요. 속 없는 사람은 자꾸 뭐 갈라서자 했다가 또 붙었다가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지만 정말 딱 마지막 결심하는 사람은 한 번 입 꺼내면 끝이더라고요. 일본이 그렇대요. 일본 여자들이. 일본 남편들한테. 이혼이다 딱 선언하면 그 돌아서는 법이 없대요. 그런데 뭐 한국 부인들은 웬일인지 그냥 살림을 부수고도 또 산다는 거예요. 그게 더 이해가 안 된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내 성질처럼 내 성질 부리다가 돌아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9절 10절 아 7절 8절까지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시는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서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이제 칼자루를 돌려잡더니 바로에게 모세가 심히 노하여 얘기하고 나오는 이제 이런 모습까지 되었어요.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약속해 주십니까? 이스라엘 땅에는 개 한 마리도 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초태생을 뺏기고 온 나라가 슬픔으로 부르짖을 때 애굽 땅에는 저기 저 고센 땅에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 때문에 애통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뭐 그냥 상가에 가면 땅을 치고 통곡하고 그냥 말을 건넬 수 없도록 그렇게 슬퍼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 슬픔을 우리가 물론 위로해야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뭐예요? 상가집에서 노래를 하지 않습니까? 왜 찬양을 합니까? 상가집에서 찬양하다가 제가 욕 얻어먹은 때도 있어요. 어떻게 남의 상가에 와서 노래를 부르냐고. 노래가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전무후무한 일이 그런 슬픔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로 살아가고 또한 그 집 우리 뭐 개 한 마리도 안 짓는데 개도 초태생을 안 잃었다는 뜻이겠죠. 9절 10절 읽고 마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제 마지막 재앙은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과 이제 관련이 됩니다. 그런 절기와 출애굽은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출애굽은 심판의 끝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따라서 애굽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구원은 분리되지 않는 그림입니다. 그런 붙어있는 그림임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임하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고센 땅과 나머지 전 애굽 지역의 모습은 어떻게 구별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곳과 하나님의 지키심을 벗어난 그리하여 갈수록 더욱 완악해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이런 구별된 삶의 모습 그런 얼굴들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얼굴이 늘 밝은 해같이 빛나는 얼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세상이 수심에 가득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또 내가 이미 세상의 환난을 이미 이겼다라고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때 우리는 이미 구별된 삶을 살게 되고 이 구별된 삶의 끝이 구원과 심판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금 애굽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이에요. 그러나 이미 죽음을 넘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준비하는 백성들이 된 것이죠. 죽음이 넘어가는 절기를 준비하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생명을 더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없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얼굴들이 기억나시면 떠오르는 얼굴을 놓고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 반드시 지금 복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기억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면 그 사람 오늘 복음과 구원의 소식이 전해져야 할 사람입니다. 같이 놓고 기도할 때 주님 오늘 그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안타까운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살아갑니다. 주님 얼마나 힘겨워하는지 모릅니다. 또 웬일인지 성전환 수술을 이렇게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끝없이 중독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입술을 정결케 하지 못해서 입에 욕을 달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술, 담배를 끊지 못해 애를 태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 하기에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죽음의 증상, 이 모든 하나님 부재의 현상들을 주님 놓고 기도하오니 주님 오늘 그 사람 찾아가 주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아무 일도 지금까지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대반전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어느 날 홀연히 눈앞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일하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주님 신뢰하고 가는 주의 자녀들의 기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모두 응답되는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고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다시 한번 담대히 죽음을 이기고 죽음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생명의 지체들 위해 진정한 영생의 복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